러덩신문 속 세계 이야기, 세계 서식 톡톡. 허고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아, 날씨가 더워서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8월 되니까 정말 더운데요. 네.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면 땀도 많이 나고 힘든데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셔서 여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 상황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뭔가를 자꾸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7월 25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시위용으로 쏜 것일 수도 있고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었는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표로 설명한 내용은 남한이 미국과 함께 군사연습을 하는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 군사훈련이 8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기간에 북한도 가만히 있기가 좀 그러니 미사일을 한 번 더 쏠 가능성을 제시했었죠.
네, 앞으로도 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달 31일과 이번 달 2일 짧은 시간에 두 차례나 뭔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제가 왜 미사일이 아니고 뭔가를 발사했다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한국과 미국 군사당국은 지난 31일 북한이 발사체 쏘아올린 후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일 발사 때도 한미 군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다고 생각했으나 북한은 또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분석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사일과 방사포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단 미사일은 추진체가 있어서 계속 날아가는 것이고 방사포는 커다란 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포가 중간에 좀 바뀌긴 어렵죠.
네.
그런데 북한의 발사체가 날아간 거리나 고도를 보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7월 25일 미사일 발사 때는 600km 정도 날아갔고 정점 고도가 5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과 8월 2일 북한이 방사포라고 말했을 때는 보면 220에서 250km 정도의 사거리에 정점 고도는 약 25에서 30km 정도였습니다. 방사포가 좀 더 짧게 가고 또 낮게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뭐 사실 미사일을 좀 더 낮게 짧게 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와 정점 고도만을 놓고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쿨한 반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했었죠.
네,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남한 정부가 우려를 표한다 수준의 성명을 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거리 미사일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거리라면 미국에야 별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남한은 사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동맹에게도 별로 좋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한뿐 아니라 일본의 일부도 사정거리에 닿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할 텐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크게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해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워낙 조심스럽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또 그 잘못한 사람이 반발할까 봐 못하다니 아, 전 세계에서 지금 북한을 오냐오냐 하면서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 특혜까지 주고 있는 셈인데요. 북한도 또 이때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노동신문 소개에 앞서서 최근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 세계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영어로 ARF라고 부르는 행사가 있고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런 행사들도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당연히 남한도 참석을 했는데 올해에는 주제가 평소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고 적어도 남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북한이 이 시기에 방사포를 쏘아 올리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ARF는 남한이 아세안이나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 이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자리가 됐죠.
네, 이번에도 분명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강경화 남한 외교부 장관은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북한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매년 참석해왔고 대부분 외무상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주 태국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대사는 ARF 회의에서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고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할 때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상이 참석한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북측 입장을 표명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자신들의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좀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AR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었죠?
네, 요즘 방송에서 매주 조금씩 소개하는 중인데요. 이번 달 2일에 일본이 드디어 남한에 대한 2차 경제 보복을 결정했습니다. 전에도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규제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빠진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보면 직접적인 보복은 되지 않지만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거래가 위축되는 것이죠.
네, 이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백색 국가. 이 화이트리스트에는 원래 27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외되는 국가가 생기는 것은 남한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남한은 2004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인 올해 다시 빠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뭔가를 수입해오는데 그게 어려워집니다. 경제에 타격이 가겠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재료나 설비, 기계 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8월 2일에 내려졌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ARF를 위해서 각국 외교 장관들이 방콕에 모여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로서는 일본 조치에 이런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정부의 결정 하루 전인 1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이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것은 일단 제3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싸울 때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제력이 가장 센 두 나라인 남한과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이 약간 더 센 것은 사실이지만요. 네, 그런데 이번에 태국에 온 나라들 중에서 남한과 일본의 싸움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나라 하나밖에 없겠죠.
역시 미국이었겠네요.
네.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아주 중요하고 중국은 힘이 약간 있긴 하지만 한일 협력이 강해지는 걸 원하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일본이 중국말 들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열었는데 미국 측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진 못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긴 어려웠겠죠. 실제로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이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서 남한의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제가 현장에 직접 보진 못했고요. 또 외국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ARF 의장 성명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아세안 플러스 3, 여기서 3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개 나라 말합니다. 이 아세안 나라들과 한중일이 포함된 회의에서 의장 성명을 채택했는데 의장 성명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20개 이상 나라들의 일본의 경제보복이 자유무역 정신에 위반되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요.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얼마 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강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출 규제라는 건 이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행동인데 일본이 자유무역이라고 자신들이 직접 강조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죠. 네, 오늘 주로 다른 이야기 했지만 노동신문 이제 봐야겠는데요. 우선 4.1자 노동신문에도 일본 관련 이야기가 물론 있습니다. 남조선 대학생들이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하고 남조선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또 부산 시민들이 일본이 침략 범죄에 대한 사죄를 해야 한다는 투쟁을 벌인 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만 해도 일본의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한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한동안은 싸움이 이어질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네, 나라 간의 다툼에 결국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 국민 개개인이 만나면 다 잘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영원한 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싸우는데 오히려 싸움을 열심히 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지지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정부가 일본의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도 대통령 발언 등으로 이런 분위기가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과 그래도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면 친일파로 몰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남한에서 친일파가 가장 큰 욕 중 하나고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친일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사회에선 남한과 일본이 잘 지내야 양국의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 싸움이 잘 풀리길 원하지 않고 계속 남한 편인 척하면서 더 싸우라 싸우라 종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북한은 또 이런 혼란스러운 남한의 분위기 속에서 미사일도 쏘고 방사포를 연신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한에서는 현재 최대적인 일본이라는 생각에 북한이 도발에는 전처럼 관심을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북한이 요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는 그런 의도도 조금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노동신문 이야기 드디어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기사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4.1자 노동신문 6면엔 새로운 소식이라기보다는 외국을 소개하는 내용이 마침 실렸는데요. 사해라는 제목으로 팔레스티나와 요르단 사이에 사해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다. 호수지만 면적이 넓어 바다로 불리우며 세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어 사해라고 부르게 됐다. 여기에 사람이 빠지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있는데 사해는 바닷물에 비해 소금기가 9.6배나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 북한에서는 다 아시나요?
네, 저희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보면요. 사회의 염분 함량은 무려 31.5%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뜨겠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안 되듯이요. 그리고 굳이 상처가 없더라도 눈에 사회의 물이 들어가면 몹시 아프겠죠. 그런데 20세기 후반 들어 이곳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서 먼 훗날에는 사해가 없어질 것이란 연구 결과까지 나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사해물의 원천이 되는 요단강의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봤다고 하지만 가보지 못할 텐데 괜히 소개만 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배울 때 그 사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해 물꼭대기에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는 그림을 그 교과서에다가 그려놨어요. 아, 그래서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구나. 뜨니까 그럼 여기는 수영을 우리가 못해도 가서 뭐 가라앉아 죽을 염려는 없구나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도 안 가봐서 그래도 사진 혹은 영상이라도 보면 좋죠.
네.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살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네, 북한에서도 빨리 봐야 될 텐데요. 네. 노동신문에 다른 나라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재밌습니다.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라는 제목인데 지구상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언어를 쓰는 나라도 있다며 몇 가지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파푸아 뉴기니아는 800개의 언어를 사용하며 세계 모든 언어의 약 10%가 이 나라에 집중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영어가 가장 보편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영어 사용자가 전 국민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파푸아 뉴기니아는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나라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 섬의 동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65개 이상의 지역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17개의 부족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공용어는 영어, 톡피신, 히리모투어 이렇게 세 가지라는데 톡피신이라는 말은 의회에서 사용되고 많은 신문들이 이 언어로 출판되고요. 히리모투어는 주로 남부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개 나라에 865개 이상의 지역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들었는데도 놀랍네요.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조선말을 사용하고 대한민국도 남한, 북한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푸아 뉴기니아랑은 참 사정이 다르죠?
네, 거의 체감이 안 간 수준인데요. 네. 뭐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하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달라지기 전에 한 나라로 통일돼서 언어까지 통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언어를 쓰는 나라를 좀 더 보면 노동신문은 인도네시아엔 700여 개의 언어가 쓰이며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나이지리아는 520개의 언어를 쓰는데 영어가 공식 언어지만 대중 매체들도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쓰고 있으며 인디아는 대다수의 사람이 국어인 힌디아와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디아도 참 땅이 넓은 나라죠. 그래서 인디아 헌법은 21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있고 또 비공식 언어도 수백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어만 쓰는 건 아니라고 소개했죠?
네, 노동신문은 미국에서 420여 개, 중국에서 300여 개, 멕시코와 카메룬에서 280여 개, 오스트랄리아에서 240여 개, 브라질에서 220개 언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선 대부분 영어를 쓰잖아요. 중국에선 중국어 보통어가 표준이고 이 언어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미국에서 나라 차원의 언어로 영어만을 사용한다는 법은 없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나라 전체 차원에서 영어를 공식적으로 공용어로 하자는 움직임은 있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긴 하지만 공용어로 영어가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영어 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1750년대 펜실베니아에선 독일어도 함께 쓰자는 요구가 있었고 나중에 루이지애나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등에선 주헌법에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폐기됐습니다. 현재는 31개 주가 영어를 주공용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엔 하와이어도 영어와 함께 공용어고 알래스카에는 이누피아어, 시베리아 유피거, 알루티거, 알류트어 이런 수많은 에스키모의 말들도 공용어입니다. 그래도 영어는 미국에선 어딜 가나 다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좀 마지막엔 가벼운 주제에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이 최근 계속해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며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용인하며 북한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고 남한과 일본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쭉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당장 해결되기 어렵고 오래갈 것 같다는 점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늘 하고 있는데 계속 네. 못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런 무거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최대한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위주로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덥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이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 시기를 이용해서 북한이 뭐 미사일과 방사포를 이틀이 몰다하게 쏘아대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한 양도 화가 나면 문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식 준비해 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